9월 6일 이주민센터인 네일 아이아 하우스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첫 글자를 연결한 이름이 아이아 하우스에서 한국어 교실, 어린이 동화 교실, 나는 선교사 다문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길러지고 파송되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2025년 하반기 예친 모임이 예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출발했습니다. 9월 7일 총신대 교수이신 최현범 목사님을 모시고 살아있는 공동체의 신앙이라는 설교로 진행된 예친 컨퍼런스를 통해 예친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그룹이 활발히 진행되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신인 순장님들 축복합니다. 9월 13일 대구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찬양 경연대회가 본 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찬양 축제 같은 대회 시간에 목소리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의 대견한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고 수상한 모든 학생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10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으로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셨는데요. 같은 성령으로 호흡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 양식을 먹고 있다, 또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힘입고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새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생명의 떡, 우리 안에 계신 호흡, 한 성령인 성령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하늘 생명, 하늘 호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위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같은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없는 교회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내 예배 때마다 참여할 수 있는 신비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 나의 주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은혜로운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동안 저희 각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멀리 있는 가족들 함께하여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회복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명절을 지내며 우리의 기억 속에 묻어든 알 못하는 아픔과 상처로 현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명절이 과거의 상실을 되새기는 시간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되찾는 풍요로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움과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속에 지친 저희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온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헛도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연약함을 감싸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이곳에 넘치고 상한 영혼들이 참된 힘을 얻는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성장케 하신 내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복음의 능력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기도와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사역과 섬김에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음과 예배로 복종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사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에 끊이지 않는 경건의 공동체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지역과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섬김 위에 은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히시어 주의 음성이 선포될 때 주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며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모든 성경과 헌신의 자리를 주님 축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광고입니다. 장로, 장립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 첫 번째 시간이 오후 4시 비전 601에서 있습니다. 미디어 영상학교 수강생을 22일 수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제3회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하신 후 11월 9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대구노회 108회 정기회가 13일 월요일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후 2시에는 구자훈 강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청년 2부 가을 수련회가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평산 아카데미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다음 세대 불씨 기도회가 1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믿음교구 수련회 교재의 시간이 18일 토요일 문경세제에서 진행됩니다. 출발 시간이 오전 9시로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내일 도식방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VIP 작정이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소망교구 연합 예치인 산책이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3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복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공사 안내입니다. 비전 301 환경 개선 공사가 14일 화요일부터 11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과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및 교육자 동정을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 중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뒤사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이제 추석 명절도 이렇게 다 마쳤고 이제 다시 좀 공부도 하고 이제 좀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23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주보 사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8장부터 우리 10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그래서 그동안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보시면 이제 시작을 하면서는 이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이제 덕을 세운다. 그래서 언제나 그 지식은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이제 이 원칙을 이제 바울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바울은 사도로서 많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특권들을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의 그 포기죠, 포기. 이제 그의 모든 특권들도 포기하고 또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두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이제 10장 앞부분에는 이제 바울 사도께서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의 교훈 때문이다. 특별히 출애굽 1세대의 경험.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소위 세례를 받고 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다 마셨지만 다수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생생한 본보기가 된다, 교훈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을 절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4절부터 이제 바울은 결론적인 교훈을 주는데 먼저 이제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피해야 된다. 그런데 먼저 꼭 이 배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대가 어딘고 하면 이방 신전입니다. 이방 신전. 이방 신전에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떡과 고기를 함께 먹는 것. 이것은 뭔고 하면 마치 주의 만찬에서 주님의 그 포도주와 그 떡을 먹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처럼 바로 우상 제사, 그 제사의 상황에서 떡과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은 뭔고 하면 우상은 없다 하더라도 배후에 있는 귀신과 코이노니아, 귀신과 교통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단호하게 피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우리 강의 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23절과 4절에서는 바울은 한 번 더 이제 행동의 원칙,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 이 행동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원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배경, 무대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시장으로 옮겨집니다. 시장으로 옮겨지고 가정집으로 옮겨집니다. 시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다른 분들의 초대를 받았을 때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부딪힐 텐데, 그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25절부터 30절까지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교훈을 하면서 이 교훈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3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바울은 이 단락을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거는 모든 것이 이제 합법적이다. 합법적. 이제 지금 우리 어떤 지금 우상 제물과 관련된 문제라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특별히 지식 있는 성도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비추어 봤을 때 우상 제물을 먹든 안 먹든 이거는 다 가하다. 이건 합법적이다. 합법적.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지식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주장.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반박을 하느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 우리가 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모든 것이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제 후반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가정집을 세우는 것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가정을 잘 세우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행동은 여러분 자기 지식이라든가 이것에서 비롯된, 아, 이건 할 수 있어. 가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어서 여러분 바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원칙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가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도 이미 한번 등장을 했는데 6장 12절 한번 보시죠. 이것은 5장과 6장은 이렇게 그 음행과 관련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 표현을 또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야.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 다 가능하지만 바울은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칙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죄에 얽매이지 않는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 정말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남의 덕을 세우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다음 24절을 보시죠.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여기에 이제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구하지 말고 남의 것을 구해라. 원래 이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유익이라는 단어가 23절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원문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마라. 우리는 남의 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자신의 입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이제 두 가지 원칙을 먼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행동은 간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남의 것을 먼저 구해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런 다음 이제 25절부터 이 원칙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갑자기 우상 제물하고 시장 그리고 가정집에 초대받는 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어릴 때도 지금 이제 그 추석 명절인데 과거에 우리 추석 명절 때만 사실은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참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최근에 참 명절이 되어야만 또 우리 같으면 제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만 우리는 고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이면 상황이 더 열악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다 어디에서 나오는 고기였느냐? 우상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 그 제물들이 뒤로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흘러들어온 이 고기는 이제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집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신전에서 흘러들어온 고기가 신전에서 나왔던 고기가 시장에 갔고 이 시장에서 고기를 구입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분위기가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어 시장에서 파는 것, 시장에서 지금 고기를 팝니다. 팔 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양심에서 야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일까 아닐까 이렇게 자꾸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먹어라. 시장입니다. 시장에서는 야 자유롭게 그냥 먹어라. 그리고 26절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26절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준비한 강의 안에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썼는데 시장에서 파는 것 다음에 이유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봤을 때 바울의 입장은 뭔가 하면 우상 음식은 우상 숭배적 맥락 밖에서는 위험하지 않고 그 음식은 허용된다. 이게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음식이 바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우상 숭배 맥락에서라면 그것은 귀신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이지만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 맥락을 완전히 벗어나서 시장과 우리 일상생활 가정집에서 이 고기가 등장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위험하지 않고 그 음식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시편 24편 1절에서 인용한 말씀. 이건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시편 24편에 다윗의 시인데 잘 보시죠.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요즘 우리 기독교에도 생태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생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만 다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도 바로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바로 우상에게 설령 드려졌던 재물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은 양심에 의심하지 말고 기꺼이 먹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을 보시면 27절 이제는 또 가정집으로 옮겨져 갑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고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고기를 구입해서 누구를 대접하는 거 하면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그런데 대접하는 이 손님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이제 불신자가 믿는 성도를 좋은 뜻에서 자기 가정집에 초대를 해서 이제 고기를 내놓으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후반부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죠? 바로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에 꼬치꼬치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담담하게 먹어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먹고 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있는 분이 아마 좀 믿음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거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음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모르고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좋은 뜻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 이거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알게 한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그것을 알게 해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죠. 29절에 여러분 이 양심 위에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 양심이 누구 것인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밝힙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알게 한 그 알게 한 사람의 양심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 그리고 또 가정집에서 초대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이 되시나요? 아니면 짜증이 확 나십니까?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다가 근데 또 한 사람이 이거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거야 그러면 야 먹지 마.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 조금 짜증 나지 않나요? 뒤에 나오는 이제 29절 후반부와 30절에 나오는 표현은 분명히 나라는 표현, 1인칭을 사용을 합니다. 1인칭을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을 때, 성도들, 고린도의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 보일 수 있는 질문을 바울이 두 가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제시. 야,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너희는 이런 질문을 던질 거야. 너희 마음은 이럴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보일 그 반응을 바울이 먼저 예시를 듭니다. 예시. 자, 29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판단을 받고 제한되어야 돼. 이 질문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야 이거 제물에게 드린 거야. 그러면 바울은 이야기해 그거 먹지 말고 그것을 알게 한 사람 위해서 먹지 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아니, 내 자유가 지금 다른 사람 양심 때문에 왜 내 자유가 제한받아야 돼. 내 자유는 그러면 어디 갔어?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0절을 보시면 같은 말인데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남이 나한테 비방을 하든 말든 내가 신경 쓸 게 뭐냐 이런 어떤 질문들을 얼마든지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내용,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네 개의 가르침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한 30절까지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좀 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그리고 저한테는 조금 있으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물리학을 갈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왜 물리학과를 가냐? 가서 뭐 할래? 그러면 저는 이제 내가 물리학과 가서 노벨상 같은 걸 한번 받아가지고 소감 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한마디 하면 저는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요즘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기도 안 드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만 하시면 항상 했던 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진짜 이 기도도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 야,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는 어떤 방법이냐? 내가 머리가 돼야 돼, 머리. 머리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 거다. 저는 그래서 처음 이렇게 그런 어떤 뜻에서 정말 열심히 저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머리가 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제 나름의 논리죠. 내가 정말 소위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런 나를 세상은 떠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시켰었어요. 아랫것들 동생들한테는 일을 시켰지만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안 시켰어요. 저는 뭐지 그냥 공부하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또 대학교 가서 기숙사 갔을 때도 우리 아버님이 어떠신가 싶어서 기숙사 왔는데 제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그때 보다 못해가지고 서울에서 올라오셔서 대구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 청소를 다 하셨어요. 청소하실 때 나는 그 옆에서 뭐 했나 기타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개념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냥 야 정말 머리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영광된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다 떠받들어주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장 성공했을 때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가장 큰 충격과 결정타를 준 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머리가 되는 그 삶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에게 득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아, 정말 저에게는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저는 나는 그 후로부터는 제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려고 참 저도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입장 배려해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정말 상대방이 듣기 좋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또 상대방에게 득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막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막 속에서 불이 막 올라오는 거죠. 아니, 내가 그래 살면 상대방도 반응하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 섬기는 사람은 평생 섬기고 교회에서도 대접받는 사람은 노상 대접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내 사회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내 삶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남한테 양보하고 남한테 뭔가 남의 등 맞춰주고 그러면 내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같은 질문이죠. 아니, 내가 내 자유를 갖고 사는데 왜 남들이 난리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 불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네 가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이 네 가지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앞에 질문에는 계속 무슨 단어가 나왔느냐? 나. 내 자유는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너희들이 난리야? 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이죠, 아이. 우상이 되어 있는 아이. 나.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영광,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이렇게 바울이 도시는 이거는 우리 개신교의 대전제죠.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세세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와 목적이죠, 목적.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가장 소박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행동을 해라.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내가 지금 먹고 마셔야 되는 것, 내 자유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 입장도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영광은 나타난 임재입니다. 나타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그리고 세 번째 담겨진 뜻은 무엇이냐?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너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첫 번째 도전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을 보시오.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는 무엇입니까?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걸림돌이 되지 마라. 여기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알겠죠.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성도들입니다.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성도들에게 바로 걸림돌이 되지 마라.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은 성도들일까요? 아니면 불신자들일까요? 앞에 나오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여러분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헬라인 지식을 숭상하는 그 어떤 헬라인,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마라.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마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들은 누구죠? 아직 믿고 있지 않지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너희의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한 가지 좀, 요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2부, 3부입니다. 2부, 3부가 이렇게 그 교회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많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참 많은 차들이 이렇게 오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희 교회가 좀 빈번하게 접촉사고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주차하고 또 차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접촉사고들이 생기게 돼. 이거는 제가 볼 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접촉사고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한번,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준 이제 차를 한번 이렇게 누가 끌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하는데 가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딱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와 함께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락을 드려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에게 참 부담이 되지 않게 잘 해결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접촉이라든가 때로는 차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차를 끌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연락처를 남기질 않아요. 연락처를.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에 뭐 부탁이 들어와요. 목사님, 혹시 CCTV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또 CCTV로 한번 같이 본 적도 있고, 또 한 번씩은 우리 산 쪽이기 때문에 CCTV가 있을 수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참 서로가 너무 곤란해지는 적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차가 긁혔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듣는데 제가 기독교는 사랑이고 진실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성도들이나 잘 관리하지.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물론 여러분 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참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경제적인 문제와 좀 관련이 되면 참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접촉이라든가 이런 거 생길 때 여러분들이 꼭 연락처를 좀 남겨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왜 그럼 남겨야 됩니까? 이러면 제가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우리가 부주의해서 한 번씩 차를 끌거나 이래 되어서 손해를 좀 봐야 그 다음에 조심하지. 무사히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나중에는 더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서로서로가 때로는 어떤 참 그런 부족한 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정말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잘 또 사랑으로 잘 처리해주고, 그래서 참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로 오면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일을 만나도 오히려 감동을 주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왜 앞에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했느냐. 과거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천사같이 대하시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참 이렇게 불편하게 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오랫동안 내일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웬만하면 제가 다 압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있을 때도 있지만 왜 아직도 못 가나? 과거에 믿는 사람들한테 받았던 상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좀 불의하게 보였던 많은 행동들, 그것들이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참 가고 싶지만 그때마다 자꾸만 발걸음이 막힌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지만 아직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믿지 못하는 그런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32절에 걸림돌이 되지 마라.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처럼 너희들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말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라면 이제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을 자신의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도 갈수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사역자들 또 아니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야 정말 힘든 것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범 생활을 살았잖아요. 모범. 저도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키에 정말 딱지 들을 대로 야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참 역설이죠.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속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정말 이 어떤 자기 속에 남들보다는 낫다라는 이 어떤 소위 말해서 이런 어떤 우월감들이 참 삶 속에 많아요. 저는 제가 20대 서울에서 이렇게 좀 보내면서 하나님 저한테 제일 제게 주신 큰 은혜가 뭔가 하면 너는 죄인이야. 넌 절망적인 절망적인 죄인이야. 저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꾸중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 아프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제 자신을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참 저는 대구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아직도 이 어떻게 보면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우월감. 나 착한 사람이야. 나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 기쁘게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라. 마지막 11장 1절을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예수님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다 보면 여러분 자기 유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바울이 지금 도전한 것처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바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울은 도전합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저를 여러분들도 좀 본받으십시오. 만약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강력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앞선 분들이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매 순간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라. 저는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흉기가 되시면 안 돼요. 흉기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참 오랜만에 이 찬송을 불러보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1절은 나의 생명 드리니 그리고 2절은 손과 발을 드리니 3절은 나의 음성 드리니 그리고 4절은 나의 보화를 드리고, 그리고 5절은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믿어 일어나셔서 짧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그침돌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남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도 주님을 본받는 우리를 본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도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상황 속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제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본받아가는 제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열납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의 유익과 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과 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며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본받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내 안에 그리고 또 내 주위에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